오늘은 구역이 변하면 교회가 부흥합니다라고 하는 이 시리즈 설교 첫 번째 시간으로 소그룹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구역에 대한 구역, 소그룹 또는 뭐 셀, 또 목장, 뭐 각 교회마다 성격이 다 다르지요. 뭐 우리 교회는 셀이라고 한다. 우리 교회는 뭐 목장이라고 한다. 우리 교회는 구역이라고 한다. 뭐 우리 교회는 어디는 속회라고 하죠. 감리교회는 속회라고 합니다. 다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다 바꿔서 얘기하는 거죠. 뭐 속회든 구역이든 셀이든 목장이든 어디를 보니까 동산으로 돼요. 그 구역장을 동산지기로 이렇게 얘기하고 뭐 동산으로 얘기하는데 뭐 다 똑같은 얘기. 어쨌든 소그룹이죠. 소그룹. 그 소그룹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때 교회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첫 시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구역은 작은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교회. 우리 교회는 우리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교회 학교 또 뭐 주일 학교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교육 교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교육교회. 왜냐하면 그만큼 거기에 핵심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교회가 지원하는 한 부서의 정도의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기능을 갖자. 선교하는 기능, 봉사하는 기능, 양육하는 기능, 또 섬김과 헌신하는 기능, 이런 기능들을 교육교회가 다 가지고 가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이하게 교육교회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 있습니다. 그 이유가 거기 있죠. 마찬가지로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구역교회가 되는 거예요. 구역교회. 구역은 단순히 어떤 사교 모임,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끼리 즐겁게 한번 지내보자 해서 어떤 친교 모임으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지 이 다음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지게 되면 언젠가는 그것이 큰 물을 이루듯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지면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수그룹이 작은 교회가 되고 결국 그 작은 교회가 모여지고 모여지면 언젠가는 큰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계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그 소그룹이 작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 작은 교회가 모아져야 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분들이 내 손을 잡아줍니다. 내가 힘들 때 그분들이 내 손을 잡아줘요. 내가 어려울 때 그분들이 나를 지지해 줍니다. 응원해 줍니다. 내가 지쳐할 때 그분들이 나를 등을 밀어줍니다. 힘내라고, 괜찮다고, 조금만 견디라고 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그 성도들이 다 귀한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해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지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성장해요.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때로는 힘을 얻기도 해요. 지지를 받기도 해요. 응원을 받기도 해요. 격려를 받기도 해요. 때로는 그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해 기도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응원하더라고요.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안 소중합니까? 정말 저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내가 눈물 흘릴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외로울 때 내 옆에 있어주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끊기도 하고 위로를 전혀 받지도 못하고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있어서 때로는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나와 함께 아픔을 공감해 주기도 합니다. 저는 구역이 바로 그 한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제가 왜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강조점을 뒀냐면 최초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강합니다. 무엇이든지 첫째가 된다, 처음이 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오는, 뒤에 따라오는 것들의 모델, 샘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샘플이 정확해야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정확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설교 전에 바로 영상을 하나를 보았는데요. 정말 우리 삼일교회 목사님 설교 영상을 봤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회자가 제대로 안 서면, 목회자가 제대로 가지 않으면 다들 죽이는 일이 된다. 성도를 죽이는 일이 된다. 목회자가 제대로 말씀 안 전하면, 제대로 안 가르치면 성도를 다 죽이는 교회를 만든다. 전 굉장히 책임감을 느꼈어요. 와, 엄청난 책임감이요. 여러분, 중요하죠. 첫 번째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신앙생활의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보여주신 교회를 주목할 필요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읽었던 46절 전반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요. 당연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런데 참석에만 의미를 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즉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중요하죠. 너무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추가적인 말씀이 기록되고 있죠. 46절 하반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어디서 모였다고 합니까? 집에서. 전체가 다 모일 수 없으니까 분명히 소그룹이 모였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체가 다 모일 수 있는 집이 있는 분 계십니까? 없지요. 예, 저희 집도 시골집은 굉장히 크거든요. 굉장히 넓은데 여러분들 다 모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넓어도 여러분들 다 모실 수 없어요. 그냥 몇몇 소그룹만 모일 수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집에서 모였대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왜 또 다시 소그룹으로 모였을까? 왜 모였을까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성전에 모여 예배 드렸어요. 그럼 주일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뭘 또 드려요? 바쁜 세상에 한 번 예배 잘 드렸으면 됐지. 뭘 또. 그런데 바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린 이후에 또 집에서 왜 모였을까요? 주일 예배만으로는 뭔가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기 떡을 떼며라는 단어가 나오죠. 떡을 떼며, 당연히 성찬을 의미하는 거죠. 성찬은 무엇입니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확인하는 예식이 성찬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한 형제다,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늘 확인하게 되죠. 그것이 성찬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것이 주일 예배 모여서는 다 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다 같이 주일 예배 참여해서 다 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흩어져서는 소그룹으로 모여서 예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면서 교제하면서 나누는 일들을 살았다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이 비밀이 여기에 숨겨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최초의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 가족 같은 공동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 같은 공동체는 덜 느낍니다. 뭐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느끼냐면 구역 모임에 참여할 때. 가족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30년 동안 같은 구역이었어요. 아유,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는. 가족. 아유, 집에 뭐 숟가락 몇 개고 젓가락 몇 개인지 다 합니다. 물론 물어보진 않았지만 다 압니다. 그래요. 다 압니다. 뭐 가족 같은 공동체인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신앙생활의 샘플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주일 예배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흩어져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떡을 떼며 함께 교제하며 서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고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고 더 어려운 이들에게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두 가지 모습이죠. 정리하면 46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두 가지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전에서의 모임 그리고 집에서의 모임이 있었다는 거죠. 성전에서의 모임, 집에서의 모임이요. 특히 집에서 성찬식을 했다는 것, 집에서 성찬식을 했다는 것은 집에서 모인 모임도 예배, 즉 작은 교회였다는 증거예요. 작은 교회였다. 집에서 성찬을 진행했어요. 그것은 작은 교회로 인정한 거예요. 작은 교회.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 모임을 확실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구분을 했어요. 왜요? 그만큼 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다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만 중요하다. 그 구역 예배는 소그룹 모임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에요. 다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도 되고 안 모여도 되는 그런 옵션 정도가 아니라 바로 성도라면 꼭 빠지지 말고 참여해야 할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면서 아주 멋지고 화려한 교회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건물이 세워지게 되면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숨어 있지 않고 다 같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물을 크게 지어놓으니까 예전처럼 집에서 더 이상 모일 필요가 없어지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히 집에서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는 모습들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일 예배만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늘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누군가 우리 집에 온다는 게 부담스럽고요.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준비하려면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집에서는 안 모이고 교회에서만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처음에 그 뜨거웠던 열정들 다 사라지기 시작하고 식어버리기 시작하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만 남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세시대로 접어들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겉으로는 화려한 성전들은 막 즐비하게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힘을 잃었어요. 교회는 다 힘을 잃었어요. 그렇게 화려한 교회, 그렇게 멋지게 지어진 교회들은 텅텅 비기 시작한 거예요. 텅텅 비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전에 구역 예배 들을 때는 그 가정의 소소한 문제들, 어려움들까지 다 알았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나면 다 알았어요. 다 함께 걱정해 줬습니다. 다 함께 위로해 줬습니다. 다 함께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된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작은 교회가 된다. 이거는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제공하십시오. 청소 안 하셔도 됩니다. 다들 그 집이 그 집이에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깨끗한 적에도 어차피 다 그 집이 그 모습 그대로예요. 청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먹던 거 김치 쪼가리 하나 꺼내놓고 같이 나눠 먹어 먹어도 그 안에 은혜가 있으면 다 이해가 돼요. 라면 끓여 먹어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 모임은 우리 신앙이 날아오르도록 하나님이 주신 날개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모임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날아오르도록 만든 작은 교회예요. 따라서 구역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냥 불참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 스스로 한쪽 날개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쪽 날개를 포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날개로 건강하게 날아올라야 되는데 한쪽 날개를 포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어색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열심히 애를 쓰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성도들 만나도 즐겁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두 날개로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면 지금 우리 교회 역시 같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일을 성소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은혜받고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흩어져서 구역에 참여하여 삶을 나누고 또 섬김을 배우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강제로 참석하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지 구역은 작은 교회다. 참석하면 반드시 큰 유익이 있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그룹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려면 구역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곳임을 알아야 해요. 구역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곳임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구역 모임에 참석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죠. 주일 예배 열심히 드려서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개별적으로 만나서 위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지요? 주일 예배 딱 와서 예배 딱 드리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개별적인 어려움들에 대한 위로, 사랑, 섬김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모임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가족됨의 소속감을 누리려면 구역 모임에, 소그룹 모임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왜 내 믿음은 똑같을까? 왜 내 믿음은 성장하지 못할까? 고민하는 분도 있죠. 그렇다면 반드시 소그룹 모임에 참여해 보십시오. 그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세상 이야기 하지 마세요. 구역 모임은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구역 모임은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구역 모임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세상 얘기하다가 다 끝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 90%는 세상 얘기하다가 한 10%는 안 하면 미안하니까 그냥 기도 조금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 이건 구역 모임이 아니에요. 사교 모임이지, 친교 모임이지. 절대 구역 모임은 그래서는 안 돼요. 힘든 분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말씀으로 지난주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또 나누고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도 하고 또 상대방이 서로 점검도 해주고 또 혹 못했으면 위에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바로 구역 모임이란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요 말이 통하는 사람과 만난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행운입니다. 더군다나 영적으로 잘 통하는 사람과 만난다는 것은요 더더욱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말이 잘 통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 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가 내 아픔을 압니다. 그가 내 눈물을 압니다. 그가 내 고민을 압니다. 그래서 그가 날마다 사랑으로 기도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지지해 줍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구역 식구들의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나를 위해 울어줍니다. 나를 위해 아파해 줍니다.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러면서 우린 그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희생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을 경험하는 구역 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그룹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려면 구역은 전도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곳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곳임을 알아야 해요.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듣게 되었다 이게요. 온 백성에게 칭찬을 들었대요. 이 온 백성이라는 표현 안에는 믿음을 가진 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대요. 왜 칭찬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른 것이 뭐지요? 성경에 나옵니다. 44절로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제일 첫째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소그룹이죠. 구역이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뭘 하겠습니까? 뭐 나쁜 짓 하겠습니까? 뭐 모여서 고스톱 치겠습니까? 아니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뭘 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네 건, 내 거, 내 욕심, 네 욕심 챙기지 않았어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나눴어요.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음에 뭘 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대요. 따라서 나눠줬대요. 내게 두 개가 있으니까 너랑 함께 나눠갖자 해서 나눈 게 아니에요. 그냥 아예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대요. 믿는 사람들이. 와, 여러분 자기 먹고 살기에도 바쁜 삶이었을 텐데 아예 자기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도왔대요.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한다면 교회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혀 상상이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누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놨어요. 그 첫 출발이 뭐였어요?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 있어서 소그룹 모임에 참여한 거예요.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선한 마음을 갖게 되고 선한 계획을 갖게 되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 결과 47절 하반절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얘기합니다. 즉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과 다른 삶을 보여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믿는 자들이 나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복음 전하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믿는 자들이 서로 자기의 것들 욕심내지 않고 나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것을 팔아서 더 필요한 자들에게 따라서 다 나눠주는 일들을 진행했을 뿐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결과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게 되었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모이는 성도들이 삶에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보여줬고 그것을 통해서 칭찬 듣게 되면서 자연히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했던 곳이 어디예요? 구역이에요. 구역 모임. 그러니까 구역 모임은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였어요. 우리를 보고서, 여러분을 보고서 예수를 믿게끔 해야 합니다. 뭔가 다른 게 있더라.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구역 모임이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최적의 장소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이론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서 예수를 믿도록 하게 하는 것.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구역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되고 그의 믿음이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볼 때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그룹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소그룹에 참여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5년 후를 생각해 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낙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초 생명 단위인 구역이 약화되어 가고 있고 허리에 해당하는 젊은 층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가 밝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건강한 신앙생활의 샘플로 보여주신 구역을 살리는 일에 온 힘을 쏟으려 합니다. 온 성도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인내와 협력의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소그룹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사오니 모든 성도들이 소그룹에서 말씀과 교제를 나누고 기도의 힘씀으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데에 주역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